요한계시록 19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필의 말과 네 명의 말탄 자를 가진 처음 네 인들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양에 의해 하나님의 행정의 비밀이 열린. 계시록 6장 1절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에 의해 일곱 인이 개봉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을 거쳐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일곱 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그 일곱 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생물은 처음 내 인을 개봉하는 것을 알리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구성하는 사두경마. 처음 네 개의 인은 사두경마에서 각각 기술을 가진 네필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의 기술은 모두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의인화된 것들입니다. 두 번째 말인 붉은 말의 기수는 전쟁이며, 세 번째 말인 검은 말의 기수는 기근이며, 네 번째 말인 창백한 말의 기수는 사망임이 분명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첫 번째 말인 흰 말의 기수는 어떤 이들이 해석하듯이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임에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직후에 이 네 가지 것들, 즉 복음, 전쟁, 기근, 사망은 네필의 말 위에 탄 기수들처럼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은 제1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20세기에 걸쳐 퍼져나갔습니다. 전쟁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은 늘 기근을 야기하고 기근은 사망을 초래합니다. 이 모두는 이 시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흰말을 탄 기수. 흰말의 기수는 복음 전파입니다. 흰색은 정결과 순수와 공정과 인정됨을 상징합니다. 흰말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정결하고 순수하고 공정하며 인정될 만한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어떤 이들은 흰말의 기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 기수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연구 끝에 우리는 그런 관념은 어느 것도 바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네필의 말을 탄 기수들은 사람이 아니라 의인화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말의 기수는 전쟁이요. 셋째 말의 기수는 기근이며 넷째 말의 기수는 사망입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의인화된 것들입니다. 이런 원칙을 따를 때 첫 번째 말의 기수 역시 의인화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수는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이 기수도 역시 의인화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고찰 끝에 우리는 이 기수가 복음 전파임에 분명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전투가 치워졌다는 것을 상징함. 2절은 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활은 화살로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활에 화살이 없습니다. 이것은 화살이 적을 멸하기 위해 이미 당겨졌고 또 평강의 복음을 성립시키기 위해 승리가 주어졌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싸움은 지나갔고 평강의 복음이 평화롭게 선포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화살이 적의 심장을 관통했으며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화살 없는 활은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쟁취했다는 포고입니다. 면류관을 받은 것은 복음의 영광을 상징함. 또 2절은 면류관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관시여졌으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관해 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뿐 아니라 영광의 복음도 전파합니다. 나가서 정복함. 또 2절은 흰 말을 탄 기수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복음이 온갖 종류의 반대와 공격을 정복하고 이기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말을 탄 기수들이 나가서 정복한다는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첫 번째의 말의 기수인 복음 전파만이 계속해서 정복해 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가는 곳마다 이런 정복이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기수. 3절, 4절은 또 그가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더니 이에 내가 보니 붉은 다른 말이 나아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붉은 말은 전적으로 피 흘리는 문제인 전쟁의 맹렬함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등은 모두 명백하게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복음 전파 뒤에는 전쟁이 뒤따랐습니다. 검은 말을 탄 기수. 5절, 6절은 또 그가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검은색은 식량 부족을 가리키며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색을 상징합니다. 검은 말은 검은 얼굴을 이야기하는 기근의 확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울은 귀한 물건의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되는 천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울은 6절에서 언급되듯이 식량의 무게를 재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식량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근 시에 언제나 부족하고 희귀하게 됩니다. 기근 동안에 기름과 포도주는 보존되어야 하며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근은 언제나 전쟁 뒤에 오는데 이는 전쟁이 식량을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는 날에 또다시 전쟁이 있다면 세계는 식량 부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창백한 말을 탄 기수. 7절, 8절은 또 그가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또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말의 기수는 분명하게 사망과 동일시됩니다. 창백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역병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들의 안색을 상징하는 창백하게 파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백한 말은 창백한 모습을 야기하는 사망의 죽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부는 땅 밑에 있는 곳으로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혼들이 백보좌에서 심판받기 위해 부활할 때까지 보존되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심판 후에 영원히 불못 안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음부는 임시 감옥으로 비유될 수 있고 불못은 영구한 감옥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부는 사망이 죽이는 자들을 받기 위해 사망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8절에서 언급된 짐승들에 의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인에서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이 네 가지 인류 역사에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기타 모든 일들은 이 네 가지 것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
복음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말의 경주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신말의 기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왕자인 타이터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수세기에 걸쳐 전쟁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전쟁 뒤에는 기근이 왔고 기근은 질병과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0년간의 역사 속에는 복음 전파, 전쟁, 기근,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1세기 말에 쓰여진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의 예언입니다. 만일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신말을 탄 기수가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라면 네 가지인 모두가 장례를 언급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지난 20세기를 다루는 예언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책의 예언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즉 1세기부터 적그리스도의 출현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책의 예언 안에 그처럼 큰 간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이 네 가지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리만을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필히 역사와 체험을 유의해야 합니다. 역사는 체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언을 역사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래로 복음 전파, 전쟁, 기근, 사망 사이에 사두 경마가 있어 왔음을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연합에 있는 외교관들조차도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이 선두에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세기 동안 중국에 먼저 이른 것은 전쟁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뒤에 이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20세기 내내 걸친 세계 역사의 경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네 가지 인을 개봉하셨고 사두경마가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다만 당신의 지능으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체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역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장차 일어날 것들에 대한 예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가지 것들, 복음 전파, 전쟁, 기근,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그런 다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느 인간의 역사도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세계 역사입니다. 내가 역사를 연구할 때 발견한 것은 내가 배운 세계 역사에 커다란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승천이 없었습니다. 만일 세계 역사에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해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계를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평가하실 때 이 네 가지 것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세계사가 진행되는 온 경로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과거 20세기 동안의 인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말씀 안에서 타당한 인간의 역사를 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그분의 재림 전까지 하나의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사두 경마로 요약됩니다. 이미 보았듯이 첫 번째 말을 탄 기수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수할 복음 전파 외에는 어떤 것도 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에서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이 복음의 근원입니다. 지나간 20세기 동안의 역사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 전파가 사도 경마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산출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출현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됩니다. 세 가지 소극적인 것들, 전쟁, 기근, 사망은 복음 전파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주에서 경주자는 다른 경주자와 함께 뛸 때만큼 혼자서는 빠르게 달리지 못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은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복음 전파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초기에 복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 문을 열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 문은 내란에 의해서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국 침략에 의해 발발된 국제전쟁에 의해서도 열렸습니다. 지난번 중일전쟁 후에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더욱이 1940년대의 내란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갔고 그들 중 수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대로 본토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결코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대만 섬으로 이주해야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구원받으려고 교회 안에 쇄도했습니다. 그 몇 해 동안 우리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공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대략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복음 전파를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마침내 대만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와 집사들이 되거나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복음 전파의 좋은 조력자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 즉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그분의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복음 전파의 시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 위의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공장, 인쇄, 비행기, 라디오, 텔레비전, 심지어 핵무기까지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복음 전파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래 세계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빠짐이 없이 온전한 복음을 곧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복음이 교회 생활과 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전한 복음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를 전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는 완전한 복음, 곧 오늘날의 교회와 장차 올 시대의 왕국과 영원 안의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대항하는 반대까지 포함해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처음 네 가지 인에 대한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이상을 가진 좁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처음 네 가지 인의 의미를 보기 위해 전반적인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의 안목을 갖기보다는 조감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말을 탄 기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요인이며 다른 세 필의 말은 이 한 필의 말이 경주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세 필의 말을 탄 기수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오 첫 번째 말을 탄 기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 즉 이미 승리를 쟁취한 복음을 평화롭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화살이 없는 활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가 온 땅을 두루두루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을 타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